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두고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명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9월이 됩니다. 신문이나 TV 등에서 아마 철가방 천사라는 기사가 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철가방이라는 것은 중국집에서 배달할 때 쓰는 알루미늄으로 된 그 철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철가방 천사 김우수 씨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54살 된 아저씨, 중국집 배달원을 하던 아저씨의 이야기인데 남모르는 선행으로 많이 알려져서 청와대까지 아마 부름을 한번 받았 적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아로 자랐고 어릴 때 고아원과 소년원 같은 것을 전전하면서 매우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온갖 막노동이라든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으면서 쭉 살아오다가 중년이 된 어느 날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어떤 그 사람의 가게에 불을 지른 일이 있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1년 반을 보내는 동안에 그는 하루 우연히 잡지에서 불우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지 않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실린 그런 잡지를 보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아주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집 배달원을 하면서 한 달에 75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은 25만 원을 가지고 쪽방세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는 5만 원씩 10만 원씩 이제 불우 청소년들에게 보냈다 그럽니다. 초록우산이라든지 월드비전 같은 그런 단체들이 그런 이제 어려운 어린이들을 아동들을 돕는 단체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돈을 이제 송금하고 그들과 또 이렇게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담배와 술도 퍽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것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홀몸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배달 도중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가족도 없어서 혈혈단신이라 장례를 지나기도 참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안치된 병원의 영안실에는 약 한 전혀 안면도 없었던 600여 명의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방명록에 쓰기를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았다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돈을 잘못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하루 종일 울면서 그의 빈소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중년 남자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무려 1025명이 초록우산, 월드비전 같은 자선단체에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문에 이 기사를 쓴 기자의 후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살던 쪽방을 찾아 돌아봤던 기자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고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기자를 쳐다보며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듯 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고 김우수 씨의 철가방 천사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이따금 등장하는 선행의 미담 중에 하나이죠. 그런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의 소식은 큰 충격으로 사람들을 울렸고 감동을 시켰습니다. 저도 며칠간 계속 그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유의해서 보았어요. 무엇이 그토록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가. 각박하게 정신없이 살던 우리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이 어떤 무엇이 있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아름다운 인생이다. 참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자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했을까? 그렇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은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 고작 뭐 그런 것이냐, 그 정도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은 지극히 작디작은 선행이고 천국의 빛으로 치면은 한 자루의 촛불에 불과할 만큼 작은 빛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천국의 빛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했고 충격을 받았고 또 부끄러워했고 뉘우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교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 물론 교회들이 많고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나 많고 또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를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어떤 자기 교회가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 내세우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뭉뚱그려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교회의 꿈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그것은 한 지역교회가 간직할 꿈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이런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특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죠. 우리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사랑의 교회로 갑시다. 그러면 택시 운전사들이 사랑의 교회로 어김없이 데려다 줍니다. 그들은 그 건물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또 큰 교회 같으면은 많은 교인들 이런 것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또 잘 짜여진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나 교인이나 조직들도 모두 다 교회의 요소지만 그것은 주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이들이 있고 또 그 가정이 살고 있는 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물론 가정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같이 나누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만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서의 품위, 가정으로서의 의미, 가정으로서의 가치, 목적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도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품위라든지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목적을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건물이나 그 교인들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기 모인 형제 자매들 간의 사귐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집단들과 같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뭐 직업, 취미,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집단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사람이 만든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망가졌고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이 가득한 그야말로 망가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비교적 살만한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름다움과 선함과 참됨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에 비해서 많이 훼파되고 망가진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훼파된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해나가세요.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불러서 모방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서 이 세상에 최초로 드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구원, 새로운 창조를 이 세상에 펼쳐나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맨 먼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적 품위를 지니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수단 혹은 표현이라는 그런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간 집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서의 품위와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가져야만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조직이 잘 짜여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교회라 할 수 없고 작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만일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나가시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어떤 면모를 작게나마 드러내고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골 수도원의 임영수 목사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미래가 있죠. 그죠?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죠? 그와 같이 이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서 장차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현재 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반영해주는 그런 존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반영해주고 조명해주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여러분이 천국을 성경에서만 우리가 소개받고 있지 다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완성된 천국의 복된 모습을 우리는 조금밖에 기록받지 못해요. 우리가 몇 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군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일부 이런 데서 아 천국이 완성되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상상력으로 다 그려내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완성되면은 대충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교회 속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천국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현재와는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 지역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시대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작지만 그 큰 천국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하든 그 천국의 어떤 면모를 작게나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꿈의 첫 번째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두로 엮어져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함께 나누는 인생 동아리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저는 그것을 인생 동아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요즘 한국에도 동아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집단, 공동체 물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꿈이 뭐 그러냐 너무 소시민적이다 인생 동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그 안벽에 큰 표로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이렇게 아주 호연지기에 가득 찬 그런 구호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론 좋은 꿈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천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완전 하나를 이루어서 잘 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대로 똘똘 뭉쳐진 그래서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앞으로 존재하게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그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또 같이 있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합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굳이 셋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성도들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꿈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대로 묶어진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인생 동아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으로 영감되어야 되고 소명으로 영감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교회 공동체는 정말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도 나의 슬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나의 고통으로 삼는 정말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 이것이 천국을 비춰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의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모습이에요. 춘천에 춘천시 장학리에 가보면은 그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시골에 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는 축사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갖고 아직도 교회 다른 건물을 짓지 않고 소를 키우던 축사를 두 개를 합해갖고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건물이라고 보기 힘든 아주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한 분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목사가 돼서 강원대학교 학생 6명을 데리고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1,300명의 교인으로 불어났고 170개의 목장으로 구성된 화기애애한 인생 동아리예요. 이 교회에 속한 한 교인의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7살에 대마초를 접했습니다. 13년간 도박장에 드나들고 조직폭력배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팔이 잘릴 뻔한 폭력의 힘을 휘말려 들기도 하고 30살에는 마약에 빠져서 아내와 이혼하고 어린 딸도 잃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희로봉에 6년간 빠져있다가 2008년에 어떤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권위로 춘천시의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죽음 외에는 마약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약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저를 이혼했던 아내가 보다 못해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생전 처음 교회를 들어선 그날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던 저를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에 놀라다 못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심과 괴로움에 가득한 제 얼굴과 달리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쁨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가 사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후에 이 사람은 마약과 술과 담배와 도박을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춘천에서 학원 버스를 운영하면서 어린 딸과 아내와 같이 교회 근처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마약에 찌든 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고 무너진 가정을 7년 만에 회복한 것은 교회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냐면은 이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은 멀쩡해 보이지만 깨어지고 황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거니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산산조각이 나고 소외된, 그래서 인간 상호간에도 골이 깊은 소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듯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는 말씀처럼 원래 인류는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인간 상호간에도 깊은 소외가 싹트게 된 것이죠. 그랬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인류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은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면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런 인류가 아닌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재창조하시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대 속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 모든 필요를 서로 나누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는 이런 수준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대로 잘 엮어져서 물질을 나누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서로 의지하고 자신의 가슴을 열어보이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공유하면서 완성될 천국의 삶을 계속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이라든지 위신이라든지 자존심, 열등감, 우월감, 비교의식 이런 것을 다 내버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 친밀한 공동체가 이 교회의 본질의 가장 첫 번째고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져야 될 꿈은 예수 믿어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 믿어서 성숙하고 행복한 삶. 이것도 굉장히 소시민 얘기죠. 뭐 행복하고 이런 말이 교회가 좀 더 전투적이고 호연지기에 가득 찬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대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러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은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과 일들은 한계의 치장에 불과하게 돼요. 왜 예수 믿어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이 교회의 중요한 꿈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까 교회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어 하세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천국의 삶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그 행복의 조건을 이 세상적인 것에서 찾아요. 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더 버젓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더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이랬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회의 두 번째 꿈을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믿으면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대뜸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지나친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예수님의 작은 모습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축약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가서 마침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성숙해 갈 때, 성숙해 간다는 말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해짐, 성숙이란 말은 완전해진다는 뜻인데 완전해진다는 말은 그냥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이나마라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기쁨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떨 때 가장 적실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발돋움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뻐집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테이크하면은 힘들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은 그분의 고난도 같이 진다는 의미인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꿈을 예수를 믿어서 성숙해지고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성숙함,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최종적으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다 생각할 것 없이 차근차근히 작게나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아간다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그냥 들어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비성숙한 아이들은 책임을 질 줄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물론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든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이 욕망과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을 비성숙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과 세상을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느낄 정도로 그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착한 사람들의 특징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홀로 착해요. 그런 걸 착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고 있어요. 진정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하면서 그 고통을 내 몸속에 수용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능력은 붙이지만은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성숙한 아이들은 고통을 전혀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몸에 이로운 주사도 아프니까 싫다고 하죠. 그것처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어요.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의 영적인 해석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받아들이려고만 한다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또 나의 고통도 나의 고난과 고통도 내가 수용하고 그것에 올바른 영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것은 이 자신이 이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대의나 섭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일생 동안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셨고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할 때 저항하지 않고 섭리의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신 것을 볼 때 자기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론 이는 작은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을 살아갈 때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열매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해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는 분명히 작아도 더러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 그 과정에는 분명히 내면의 만족과 기쁨이 있고 그게 생명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물론 줘요. 그렇지만 그것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지고 나면 다 시들해요. 그러나 진정하고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은 나 자신이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내 내면으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꿈이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가질 세 번째 꿈은 삶의 자원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런 삶,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자원,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나의 자원들을 세상과 나누는 이런 삶이 교회의 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본질, 이 세상의 현상은 고난과 결핍입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고 그 자체예요. 고난과 결핍으로 누더기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한구석에는 또 그러한 고난과 결핍 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많은 것을 소유한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 넉넉하게 소유한 사람도 많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누지 않아요. 더 많이 긁어모으려고 그러지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유형무형의 자원들을 기꺼이 세상과 나누려고 하게 돼요. 가장 우리가 보편적이고 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세상과 나누어야 돼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물질들을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재능 뭐 그리고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뭐 성실함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지혜, 모험심, 상상력, 열정,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 뛰어난 운동 능력, 예술적인 재능, 아름다움 이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런 그 좋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물질을 후하게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내 복이 세상으로 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라사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갈라디아서 3장에 이하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면서 고난과 결핍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에 내가 받은 복들을 삶의 자원들을 나누어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해서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이 직업의 영역이에요. 직업을 우리는 생계 유지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생계는 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직업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세상에 나누는 내 자원을 나누는 일이에요.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나의 자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많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이 온 세상과 우리 국가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가 다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가 기도로서 함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샬롬이라는 자원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에요. 또 남달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많이 나누어야 하고 뭐 다른 마음이 상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일이라든지 또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죽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든지 깨어진 가정을 돌보는 일, 청소년 문제, 뭐 알코올,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을 돌보는 일들, 사회교육, 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일들, 미혼모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장애자를 돌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고난과 결핍이 있어 보이는 곳에 찾아가서 그 부분을 메꾸어주는, 그 구멍난 곳을 메꾸어주는 일을 하는 작은 일도 전부 다 이것은 교회에 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환경 문제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보인다든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 같은 곳에 우리가 힘을 합쳐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것 자체로서 우리의 삶의 자원을, 내가 받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2009년에 그 남부 아프리카 남부 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빈민을 구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꿈을 심어주었던 한국의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장암으로 아깝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의과대학과 군의관을 마친 후에 사제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으며 자신의 첫 사역지로 남부 수단을 택해서 가서 섬기다가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온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칭송을 받았고 그의 생애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해서 세상을 향해 돌려주고 천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천국의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결핍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도록끔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을 메꾸어주는 작은 손길들,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들이 모든 교회들이 공유해야 될 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을 통째로 바꾼다든지 금방 이 자리에서 완성된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이 땅 위에서 바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비관적입니다. 이 땅 위에서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에 이 지금 현재 속에 희미하게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들은 그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빛을 이 세상 속에 비춰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품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불완전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꿈을 다 이루기보다는 훨씬 더 이기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들은 많은 부족함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 속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남아 이 천국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각 개개인의 인생에 목표와 의미가 이제 비로소 잘 설정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천국에 가지 않고 왜 이 땅에 머물러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하, 나로 하여금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대로 묶어져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인생 동아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더 품고 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대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격을 대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와 오래 같이 있으면 그 친구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같이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자원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 개개인으로도 행복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미하게나마 아,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수빌 한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30년이 이제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가 뭐 몇 주년이냐 뭐 그래서 뭐 그 몇 주년 기념식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꾸어야 될 꿈, 이 교회의 꿈을 항상 새롭게 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궤도 수정해야 돼요. 그 꿈, 이런 꿈이 있는데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은 내 삶을 궤도 수정해서 이제 그에 맞도록 조정해서 나아가는 내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해서 교회가 가진 꿈에 나를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내 인생관과 세계관도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특별히 우리 개인수빌 한인교회는 지역적 특성상 자꾸 떠나요. 자꾸 떠나니까 이런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지그시 이렇게 좀 프레스 온하기가 사실 힘들고 아쉬운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여기를 떠나시는 분들은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영구적으로 계시는 곳에 가서라도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게 되는 분들은 정말 이러한 교회의 꿈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꿈을 이룰 때 작게나마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고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꿈을 새롭게 하시고 잃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그 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꿈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꿈은 또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삶의 애환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원을 흔쾌히 세상에 내어놓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의 꿈의 근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만으로는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재능도 자원도 영감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를 기쁘게 해드리기에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강하게 붙드셔서 그 꿈을 놓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 세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개인십일 하는 교회를 장악하시고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꿈인 동시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